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그동안 교전을 계속해온 소수민족 반군 측에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제안했다고 미얀마 국영 언론이 5일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국영 글로벌 뉴라이트 오브 미얀마 신문은 이날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정 최고사령관이 무장단체들이 계속 어리석게 굴면 관련 지역 주민들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반군 단체들의 정치적 해결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반군 측은 군정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반군이 지원해온 미얀마 민주진영 국민통합정부 조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지상작전에서 고전하고 있는 군정이 탈출구를 찾기 위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정이 미얀마 정치에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보장한다면 진정한 대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얀마 동부 샨주와 서부 라카인주 등에서는 군정 소속 군경 수십 명이 반군 측에 투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라칸군과 타항민족해방군,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으로 구성된 이른바 형제동맹은 지난 10월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주요 국경 무역지대와 군 초소 등이 위치한 지역을 점령하며 군정에 맞서왔습니다. 앞서 미얀마 군정은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압승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면서 이듬해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군부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탄압이 자행됐으며 이로 인해 최소 수천 명이 투옥되거나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교전이 재개된 가운데 가자지구 남부에 대한 이스라엘군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일시 휴전 종료 이후 하마스의 중추가 위치한 가자지구 북부에서 남부로 공세의 초점을 전환한 이스라엘군은 어제 남부 칸 유니스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서쪽 지중해 연안과 남쪽 이집트 접경 라파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민간인의 희생은 유감스럽다면서도 악에 맞서고자 할 때는 작전을 수행해야만 한다며 공격 작전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현지 주민들을 인용해 이스라엘 탱크들이 이스라엘 가자지구 접경을 넘어 가자지구 남북을 잇는 주요 길목을 차단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칸 유니스에서 북쪽 방향 중앙 도로가 전투로 인해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에서 공격 금지 구역으로 확인된 곳에 대한 공격을 피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휴전 종료 뒤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약 9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가자지구 내 약 230만 명의 주민의 80%가 지난 8주간 이어진 분쟁으로 거주지를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는 가운데 유엔은 민간인 피해를 야기하는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에게 안전지역 대피를 지시한 데 대해 가자지구에서 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이란 없다고 지적했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이 어제 밝혔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구테스 사무총장이 이스라엘군의 민간인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필립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집행위원장도 성명에서 가자지군의 팔레스타인인 6만 명이 이미 과밀 상태인 유엔 시설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의 대피령은 가자지구 면적의 3분의 1도 안 되는 곳으로 인구를 집중하게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업무담당 사무부총장 겸 긴급구호 조정관은 가자지구 상황이 종말론적이라며 민간인들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 거의 없는 상태로 다시 안전지역으로 이동하라는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장기적 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을 놓고 이를 찬성하는 프랑스와 아직 시기상조라는 미국이 이견 대립을 계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군이 동부 아우디우카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어제 밝혔습니다. 비탈리 바라바시 아우디우카 군정 책임자는 이날 우크라이나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적 권위의 옥스퍼드 영어사전. 이 영어사전을 출판하는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가 올해 2023년을 상징하는 단어로 RIZZ, RIZZ를 선정했습니다. 예, RIZZ는 올해 영어권 나라의 소셜미디어에서 크게 유행한 신조어고요. 사람을 휘어잡는 강하고 묘한 매력을 의미하는 카리스마를 줄인 요즘 젊은 세대식 표현이라는데 주로 이성 등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로맨틱한 낭만적 감성의 카리스마 또는 그 매력을 RIZZ라고 하고요. RIZZ가 있다, 없다, RIZZ를 발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한 유명 유튜버가 친구들과의 대화 영상에서 이 RIZZ라는 말을 써서 대중화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 말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한 영화 배우가 RIZZ의 매력의 비결을 묻자 나한테는 RIZZ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라고 답을 했던 인터뷰가 회자하면서부터였는데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해시태그 RIZZ가 달린 조회수가 무려 수십억 차례였습니다. 옥스퍼드 사전 대표는 올해의 단어 RIZZ는 인터넷 문화에서 파생된 단어와 문구가 이제 일상 언어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감을 찾아가는 그 2023년의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선정하는 올해의 단어, 영어를 사용하는 전 세계 국가의 뉴스 자료와 웹 기반 출판물 등에서 수집한 수백억 개의 단어나 문구 중에서 그 해의 정신이나 분위기, 또 문화적 의미가 있고 지속적인 잠재력 있는 단어를 판단해서 선정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의 네 번째 이야기. 루스벨트 대통령 사망으로 해리 트루먼 부통령의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과정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12월 5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8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5도, 구름 조금 비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2월 6일 수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날입니다. 서쪽과 해안 지역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역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새벽에 평북에서 시작한 비와 눈은 오전에 평남과 황해도로 확대되고 오후에는 북한 전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 눈은 1에서 5cm 정도를 예상합니다. 자, 수요일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고요. 낮 최고는 영하 1도에서 11도 사이입니다. 평양과 신의주의 아침 최저 3도, 개성이 2도, 원산 4도, 함흥이 0도입니다. 청진 아침 영하 1도에서 시작하고요. 중강은 영하 4도, 해산 영하 10도입니다. 평양의 낮 최고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과 함흥은 10도, 신의주는 6도, 원산 11도, 중강 3도, 청진 7도, 해산은 영상 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3m까지 오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 앞바다 쪽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먼바다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 2.5m로 오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12월 6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시간과 돈이 바닥나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경고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합법 이민 문호를 좁히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 국민투표에서 인접국인 가이아나 내 에스퀴보 지역의 영토 편입에 찬성하는 유권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미국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 빨리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요청을 했다는 소식부터 보죠.
네, 셸런더 영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이 4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편지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돈이 바닥나고 있고 시간도 거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군사 지원이 끊기면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무릎 꿇게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추가적인 군사 지원이 시급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영 국장은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와 장비를 더 조달하고 미군 재고에서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연말에 바닥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는 우크라이나가 이룬 성과를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러시아군의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언급한 그 의회의 행동이라는 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그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에 대한 승인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0월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타이완 지원, 그리고 남북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 약 1,060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액이 610억 달러인데요. 하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이 우크라이나 지원 항목을 빼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난해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1,1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군사 지원을 우크라이나 측에 제공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승인한 게 지난해 12월이었는데요. 당시 의회는 지출안을 통과시키면서 45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재정, 인도적 지원을 승인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의회 지도자들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네, 공화당 소속인 존슨 하원의장은 4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명확한 전략 부재에 대한 하원의 정당한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남북 국경 정책 변화와 연계하는 이 공화당의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 국경 정책을 바꿔야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이 남북 멕시코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바꾸고 또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이런 변화가 이주민들의 망명 가능성을 아예 차단한 것이라면서 이런 공화당 요구에 소극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톰 코튼 공화당 사원의원은 지난 3일 TV방송 회견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자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 국경 정책을 의미 있고 실질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자, 이 문제 관련해서 공화당 그 상원 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미치 맥코널 상원 공화당 대표는 본인이 발언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국경 안보 보안책을 완성하는 데 요구되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신 유럽에서 푸틴에 대항하는 지도력을 자랑하면서 의회에서 계속 가르치기를 선택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백악관 쪽 반응 보죠.
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영 국장 말보다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표를 던지는 게 러시아가 성공하는 것을 더 쉽게 하는 것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의회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자유를 위한 싸움을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푸틴이 이기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은 왜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하는 것을 반대합니까?
네, 공화당 안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나 막대한 지원을 했어도 우크라이나 전황이 지지부진한 것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공화당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막대한 지원으로 이 정부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뿐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전황에도 진전이 없으면서 이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에 이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런 상황 탓에 외부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5일 미국 상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정세에 관한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고요?
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대표는 5일 오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하는 이 비공개 브리핑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날 밝혔습니다. 그는 동료 의원들에게 이 브리핑에 나와서 우크라이나 지원안 표결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자세하게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어보자고 권고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영국입니다. 영국 정부가 합법 이민 문호를 줄이는 조처를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는 유입되는 이민자 수가 너무 많다면서 이를 줄이기 위한 조처를 4일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클레벌리 내무부 장관이 이날 의회에 보낸 성명을 통해 영국 이민을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몇 년 동안 보건 그리고 돌봄 노동자 비자가 남용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영국이 이민자 수를 어떻게 얼마나 줄이겠다는 겁니까?
네, 다섯 가지 항목입니다. 먼저 보건 노동자나 돌봄 노동자 비자로 영국에 들어오는 이주자는 이 부양가족을 영국에 데리고 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또 이주 노동자들이 NHS 국가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매년 내야 할 돈을 기존의 약 $778에서 $1,300로 인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내년 봄부터는 가족 비자에 요구되는 최소 소득을 기존 $23,000에서 $49,000로 올리는 등의 내용입니다.
네. 자, 지난해 그 영국에서 나간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이 많다는 발표가 최근에 나왔었죠?
네, 지난해에 영국 내 순 이주민 수가 74만 5천 명으로 기록을 세웠다는 발표가 지난 10월에 나왔는데요. 이들 이주민 가운데 많은 사람이 유럽연합, EU 대신에 인도나 나이지리아 그리고 중국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영국에 새로 나온 이민 관련 조처로 앞으로 이주민들 얼마나 줄인다는 겁니까?
네, 클레벌리 장관은 대략 30만 명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가 이번 조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네, 이민이 너무 많다면서 오늘 우리는 이를 줄이기 위한 급진적인 조처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영국 더선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당신이 영국에 기여할 수 없다면 영국에 올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계획은 순 이주를 최대한 줄이고 남용을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불법 이민자를 방지하겠다는 것은 이 수낙 총리가 집권하기 전에 내세웠던 아주 중요한 공약 중 하나였죠.
맞습니다. 영국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이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이걸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난 몇 년 새 영국 안에서 커졌는데요. 수낙 총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며 집권했습니다. 그런데 수낙 총리가 집권한 뒤에도 이런 상황이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네. 이 문제가 수낙 총리 앞날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 진전이 없으면 앞으로 총리직을 수낙 총리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브렉시트, 즉 EU에서 철퇴한 뒤로 이 불법 이주민 문제가 정치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당인 보수당 안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수낙 총리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야당인 노동당이 지지율에서 보수당에 앞서는 것으로 나오면서 수낙 총리 쪽에 가해지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가 불법 이주민 문제와 관련해서 아프리카 르완다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있죠.
네, 클라벌리 내무부 장관이 5일 르완다에 도착했는데요. 르완다가 영국이 보낸 망명 신청자들을 추방하지 않는다는 이 구속력 있는 협정을 새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영국은 자국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부된 사람들을 르완다로 보내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은 영국 대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영국 대법원이 판결해서 르완다가 영국에서 이송된 이주민들을 추방할 가능성을 지적했는데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이런 지적에 대응하는 협정을 르완다와 새로 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3일 국민투표가 진행됐는데 이 투표 내용이 가이아나의 에스퀴보 지역의 영토 편입 여부를 묻는 투표였네요.
그렇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가운데 약 95%가 에스퀴보 지역 영토 편입에 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투표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높은 투표 참여율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자,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번 국민투표에 그 다섯 번의 찬성이라는 캠페인 구호를 냈다면서요.
네, 투표용지에 이 에스퀴보 영유권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질문이 올라갔는데요. 이들 질문에 모두 예로 답해달라는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에스퀴보 지역에 가이아나 에스퀴바국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를 베네수엘라 영토 지도에 편입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95.9%가 여기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에스퀴보, 가이아나 땅, 어떤 곳입니까?
네, 가이아나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에스퀴보강 서편에 있는 지역인데요. 면적이 약 16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요. 이 가이아나 전체 영토 가운데 3분의 2를 차지한답니다. 이곳 면적이 그리스보다 더 크다는데요. 대서양과 베네수엘라 그리고 브라질에 접해 있습니다.
네. 자, 정리해보면 지금 이 지역이 가이아나 영토로 되어 있는데 베네수엘라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네, 베네수엘라 정부는 스페인 통치 시기였던 지난 1777년에 에스퀴보 지역 동쪽에 있는 에스퀴보강이 두 나라 국경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이 에스퀴보가 자국 영토라고 지난 거의 한 세기 동안 주장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가이아나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거네요.
맞습니다. 가이아나는 19세기 영국 식민지 시기에 현 국경이 설정됐고 1899년 미국과 영국, 러시아로 구성된 중대재판소가 이를 인정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은 없었습니까?
네, 지난 1966년에 영국과 베네수엘라가 같은 해에 독립하는 가이아나의 대표들과 베네수엘라 대표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로 60년이 지났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이아나 정부가 지난 2018년에는 ICJ, 국제사법재판소 측에 에스퀴보가 자국 영토라는 걸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됐다고요?
네, 미국 석유회사죠. 이 엑슨모빌이 2015년에 이 에스퀴보 해역에서 석유를 발견해서 또 이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특히나 지난 9월에는 가이아나 정부가 이 에스퀴보 해역 석유 탐사권을 입찰에 붙였고요. 이어서 다음 달에는 해당 해역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내장돼 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양국 사이 갈등이 아주 더 커졌습니다.
네. 자, 베네수엘라가 국민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가이아나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네, 이르판 알리 가이아나 대통령은 3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올린 연설에서 나라 국경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할 것이라며 가이아나 국민들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점을 보장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 주말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에서 열린 그 민주당 주지사 협의회 연례 모임에 참석한 주지사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낙태 권리 그리고 정책과 입법 성과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2023년 한 해 38건의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0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다입니다. 이어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첫 여성 판사였던 샌드라 데이 오코너 전 대법관 사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지난 주말에 그 애리조나주에서 민주당이 아주 중요한 연례 행사 열렸다는 소식부터 보죠.
네, 민주당 주지사협의회 연례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한 주지사들은요,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 조언을 건넸습니다.
네, 어떤 조언이었습니까?
네, 주지사들은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건넨 조언은요, 낙태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할 것,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 것, 그리고 공화당 온건파와 중도 성향 유권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호소할 것 등입니다.
네, 내년 대선에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조언인데 하나씩 보죠. 낙태에 대해서는 왜 많이 언급하라는 겁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이 낙태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언급하라는 것이 주지사들의 조언입니다. 다수의 주지사는 무엇보다 지난해 여름에 연방대법원이 그 50년 동안 유지되어온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인 로데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강하게 언급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이득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는요, 사람들은 낙태할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바로 우리가 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요, 만약 공화당의 후보가 다음 대선에서 승리한다면은 공화당은 더욱 강경한 낙태 금지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면서 낙태권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조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었네요.
맞습니다. 이 주지사들은 대체로 다음 대선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상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앤디 버셔 켄터키 주지사는 무언가를 위해 출마해야지 누군가에 맞서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로라 켈리 캔자스 주지사는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긍정적이어야 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싸우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누구를, 어떤 유권자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 대상인지 이 부분에 대한 조언도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도 성향의 공화당 지지자들 그리고 무소속 성향 유권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호소하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요, 자신의 지역 유권자들은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후보로 지명할 것을 바라고 있다면서 이런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머피 주지사는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지명될 경우에 공화당 지지자 중 니키 힐리 전 유엔 대사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난 3일에 민주당 주지사 협의회 연례 모임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선거 전략 조언이 있었는데 다른 조언도 좀 보죠.
네, 주지사들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이룬 그 업적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이룬 것과 그리고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 그 사이에 격차가 있으니까 이를 좀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사람들의 삶의 개선에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과 충분하게 소통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뉴섬 주지사는 이어서 사람들은 기록을 모른다. 이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라면서 적극적인 성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켈리 주지사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이 새로운 공장의 가동 소식 등을 발표하는 것이 대통령 나이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최근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네, 538가 집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12월 4일 현재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7.9%입니다. 10월 말 40%대를 기록한 이후에 한 달이 넘도록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률은 55%에 달합니다.
네. 자, 내년에 열리는 대선 관련 소식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공화당의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하찬 후보가 나왔네요.
네, 더그 버검 노스다코다 주지사가 4일 공화당 대선 경선 하차를 발표했습니다. 버검 주지사는 성명에서요, 자신은 경선에서 하차하지만 미국인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국가안보 정책 등과 180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일 기준으로 한 이 공화당 내 버검 주지사의 지지율은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공화당에 남아있는 대선 경선 후보는 누군가요?
네, 버검 후보에 앞서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그리고 팀 스콧,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등이 경선에서 하차했는데요.
네.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그리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기업가 출신의 비벡 라마스와미 씨 그리고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여기에 에이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가 남았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공화당의 그 대선 후보 4차 토론회가 열리는데, 자,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 명단 발표했습니다.
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4일, 오는 6일 엘라베마주에서 열리는 공화당 4차 대선 토론회에 크리스티 전 주지사와 그리고 기업가 라마스와미 씨, 디센티스 주지사, 헤일리 전 대사 등 이렇게 4명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날 토론회 참가를 위해서는 개인 후원자 8만 명 이상 그리고 전국 단위 2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6% 이상 등의 그런 조건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네.
허치슨 전 주지사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번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4차 토론회에도 불참한다면서 같은 날 플로리다주에서 비공개 후원 행사를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건 소식 보겠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일어난 이 대량 총기 난사 사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요, 올 들어 현재까지 사망자가 4명 이상이 발생한 이 대량 총기 사건은 38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36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자, 대량 총기 난사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네, 총 38건의 대량 총기 난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97명입니다.
네.
이는 총기를 난사한 사람은 제외한 그 수치인데요.
네, 네.
역대 가장 많은 희생자 수입니다. 그리고 총에는 맞았지만 목숨을 잃지는 않고 다친 사람은 91명입니다.
예. 올해 어떤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네, 올해 일어난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중 하나는 지난 10월 메인주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볼링장과 식당 등에서 총기를 무차별적으로 난사해서 무려 18명이 숨졌고요.
네네.
다친 사람은 13명이었습니다. 범인은 스스로 목숨을 잃은 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1월 캘리포니아주에서는요, 한 남성이 그 춤 교습소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1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 일어난 이 대량 총기 난사 사건, 그 장소들이 이렇게 눈에 띄는데요?
네, 38건 가운데 10건이요. 쇼핑몰이나 은행 아니면 뭐 파티장 등과 같은 이런 공공장소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초등학교에서 발생했고요. 아니면 이 강도나 범죄 집단 간의 갈등 현장에서 이런 총기, 대량 총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이런 대량 총기 난사 사건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늘고 있는 추세라고요?
맞습니다. 2020년 21건을 기록한 뒤에 2021년에는 31건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36건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발표한 것과는 또 별도로 다르게 또 집계된 대량 총기 난사 사건 자료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내의 그 총격 사건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비영리단체인 총기폭력 아카이브는요,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을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총격으로 4명 이상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대규모 총격 사건으로 정의하는데요.
네.
이 단체 집계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대규모 총격 사건은 630건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자, 미국에서 왜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많아지는 겁니까?
네, 토머스 애프트 메릴랜드 대학교 교수는요,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증가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그런 결과라면서, 하지만 총기를 손에 넣는 것이 갈수록 더 쉬워지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임스 앨런 폭스 뉴스이스턴 대 교수는요, 총기 난사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총기 관련 폭력 사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일 뿐 극히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쏜 총에 맞아서 숨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요, 지난해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은 4만 8천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성으로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대법원에 입성한 인물이었습니다. 샌드라 데이 오코너 전 대법관 타계 소식이죠?
네, 샌드라 데이 오코너 전 대법관이 지난 1일 93세의 93세를 일기로 타계했다고 연방 대법원이 발표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성명에서 오코너 전 대법관이 치매와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예, 미국의 첫 여성 대법관이고 또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 오코너 전 대법관. 대법관에 언제 올랐던 겁니까?
1981년입니다. 당시 공화당 소속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오코너 당시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한 건데요. 1789년 연방 대법원이 설립된 이후 약 2세기 만에 처음으로 여성 대법관이 탄생한 겁니다.
네네.
오코너 전 대법관은 1981년부터 2006년 초 은퇴할 때까지 25년 동안 대법관직을 수행했습니다.
네. 오코너 전 대법관의 성장 배경과 또 이력이 눈길을 끄네요.
네, 오코너 전 대법관은 이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주에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애리조나주의 가족농장에서 보낸 목장소녀였습니다.
네.
또 대법관 자리에 오르기 전에 오코너 전 대법관은 1969년에서 1975년까지 애리조나주의 상원의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데요. 1973년 애리조나주 의회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다수당 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오코너 전 대법관이 소속은 공화당이지만 또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다고요?
네, 오코너 당시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은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1970년 애리조나주 낙태처벌법 폐지 찬성하면서 중도 보수를 자처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대법관으로서의 행보는 실용적이고 또 진보에 가까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대법관으로서 어떤 사안에 관여했습니까?
오코너 전 대법관은 낙태 등이 여성의 권리 신장과 그리고 대학 입학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오코너 전 대법관이 지명된 시기는 앞선 1973년 이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 후에 공방이 이어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오코너 전 대법관은 1992년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대해 케이시 판례에서요, 다른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과 함께 낙태권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국가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행정부처 가운데 하나가 연방 법무부입니다. 그래서 미국 뉴스를 보면 법무부 관련 내용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법무부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Last month, I directed the FBI and every one of our U.S. attorneys to meet with law enforcement and community leaders.
메리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27일 뉴욕 남부구역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갈랜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팔레스타인 분쟁이 시작된 이후 유대인과 무슬림을 겨냥한 위협이 급증했다면서 연방수사국과 연방검찰의 지역사법기관 관리들과 지도자들을 만나 현지 상황과 이들을 보호할 방안을 논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자체 웹사이트에서 자신들 임무를 법치를 지키고 나라를 안전하게 하며 민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연방관보는 법무부가 수천 명의 변호사와 수사관 요원들을 통해 범죄자들과 파괴자들로부터의 보호, 건전한 사업 경쟁의 보장, 소비자 보호, 그리고 마약과 이민 귀합법 집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무부 조직의 정점에는 장관이 있습니다. 장관 밑에는 부장관과 법무차관 그리고 송무차관이 있습니다. 송무차관은 연방대법원에서 정부 소송을 진행하고 감독합니다.
The Justice Department submitted a brief court filing today in which it said it had already completed its review of potentially privileged documents recovered.
법무부 조직은 기능별로 10개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지도부, 소송, 법 집행, 교정, 지원, 매체 커뮤니티 지원, 피해자 서비스, 관리 행정, 감독, 그리고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태스크포스 등입니다. 이 가운데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소송 분야에는 반독점국과 민권국, 조세국, 연방검찰 등 9개 부서가 있습니다. 또 법 집행 분야는 연방수사국 FBI와 마약단속국 DEA, 그리고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ATF 등 4개 부서로 구성됩니다. 그 밖에 감독 분야에는 감사관실, 특별검사실 등이 있고 현재 특별검사실은 4개가 있습니다. 2023 회계연도 법무부에는 예산 자원으로 약 70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이는 전체 연방정부 예산에서 0.6%를 차지합니다. 법무부 예상 중 가장 많은 액수가 배정된 하위 구성 요소는 법활동과 연방보안관실이며 FBI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법무부에는 11만 5천 명 이상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정치 ABC 오늘은 법무부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7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1945년 4월 12일 연방의회 의사당이 있는 워싱턴 DC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미 하원은 일찌감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샘 레이번 하원의장은 회의장의 의장석에서 내려온 다음 오후 5시쯤 사무실에서 간단히 술 한 잔을 하자며 몇몇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레이번 의장은 해리 트루먼 부통령이 술자리에 참석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지 않았지만 워싱턴 DC의 오후는 평화로웠습니다.
1945년 4월 12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얄타 회담을 마치고 미국 남부 조지아주 별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아내인 엘레노어 여사는 백악관에서 새 국제연합 유엔 지지연설을 준비하던 이날 해리 트루먼 부통령은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상원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면 오후 5시에 샘 레이번 하원의장과 술자리를 갖기로 이미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트루먼 부통령은 상원의원들의 토론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원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이주리 주에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편지를 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원회의가 끝나고 트루먼 부통령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샘 레이번 하원의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해리 트루먼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오후가 되었습니다. 트루먼 부통령이 도착하기 전 레이번 하원의장과 다른 친구들은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죠. 백악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트루먼 부통령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레이번 회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트루먼 부통령이 도착하면 즉시 백악관에 전화하라고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레이번 의장이 전화를 끊고 몇 분 만에 트루먼 부통령이 도착했죠. 트루먼 부통령은 즉시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악관과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트루먼 부통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트루먼 부통령은 창백한 얼굴로 수화기를 내려놓고 문 밖으로 뛰어나가 차에 탔습니다.
해리 트루먼 부통령은 몇 분 안에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백악관 보좌관은 트루먼 부통령을 대통령의 사적 공간에 있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인 엘레노어 여사가 트루먼 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레노어 여사는 트루먼 부통령에게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45년 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갑작스런 대통령 서거 소식에 해리 트루먼 부통령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트루먼 부통령은 엘레노어 여사에게 무엇이든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달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엘레노어 여사는 오히려 트루먼 부통령에게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엘레노어 여사의 이 같은 반응은 해리 트루먼 부통령이 자신이 미 합중국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이라는 사실과 이 순간부터 삶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했습니다. 엘레노어 여사는 충격에 빠져있는 이 새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곤경에 처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미합중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 소식은 몇 시간 안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미국인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일이 항복하기 불과 한 달 전이었고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기 겨우 넉 달 전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3년 초부터 미국을 이끌어온 만큼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이름은 많은 미국 젊은이에게 그 세대가 아는 유일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 3월 4일 미 합중국의 제32대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이 위대한 국가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존속할 것이며 부활하고 번영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전하며 당시 심각한 경제 위기로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미국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며 첫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에서 1945년까지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을 네 번 지낸 유일한 인물로 안으로는 대공황이라는 경제 위기와 밖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제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준 대통령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건망증이 심하다, 깜빡깜빡한다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s it going?
Not too bad. Just trying to remember where I put my keys. I swear I'm so forgetful lately.
I know the feeling. I once spent some time searching for my phone while I was actually talking on it.
Sometimes I walk into a room and completely forget why I went in there. Just stand there like, what am I doing?
Been there too. And then you start retracing your steps, hoping it will jog your memory.
I think I need a personal assistant just to keep track of my life. Or just set a million alarms on my phone.
So now I just need to remember where I put my phone.
잔이 최근에 건망증이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I'm so forgetful lately.
최근에 나는 건망증이 심해요.
I'm so forgetful. I'm very forgetful.
나는 건망증이 심해요. 건망증이 심해지고 있다는 표현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I'm getting forgetful. I'm getting so forgetful these days.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고 있어요.
I'm getting forgetful these days. I'm getting absent-minded these days.
최근에 나는 깜빡깜빡해요.
I'm so forgetful lately.
요즘 건망증이 심해요.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How's it going?
Not too bad. Just trying to remember where I put my keys. I swear, I'm so forgetful lately.
I know the feeling. I once spent some time searching for my phone while I was actually talking on it.
Sometimes I walk into a room and completely forget why I went in there. Just stand there like, what am I doing?
Been there too. And then you start retracing your steps, hoping it will jog your memory.
I think I need a personal assistant just to keep track of my life, or just set a million alarms on my phone.
So now I just need to remember where I put my phon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ow's it going?
어떻게 지내세요?
Not too bad. Just trying to remember where I put my keys. Not too bad.
나쁘지 않아요.
Just trying to remember where I put my keys.
단지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I swear I'm so forgetful lately. I swear.
진짜로 맹세콘데.
I'm so forgetful lately.
요즘 건망증이 심해요.
I once spent some time searching for my phone while I was actually talking on it.
나는 한 번은 전화기에 얘기하면서 전화기를 찾은 적이 있어요.
Sometimes I walk into a room and completely forget why I went in there.
어떤 때 나는 한 번은 방에 들어가서 왜 방에 들어갔는지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Just stand there like, what am I doing?
거기에 그냥 서서 내가 뭐 하는 거지?
Been there.
가봤다. 그러니까 경험한 바이다.
Been there, done that.
가봤고 해봤다. 다 경험한 일이다.
And then you start retracing your steps, hoping it will jog your memory. And then you start retracing your steps.
그리고 당신의 걸음걸이를 회고해 보는 거죠.
Hoping it will jog your memory.
기억이 나길 희망하며.
Jog one's memory.
기억을 일깨우다. 어떤 사람의 기억을 돕기 위해 이런 말도 합니다.
Maybe this will jog your memory.
어쩌면 이러면 기억이 날지도 모르죠.
I think I need a personal assistant.
나는 개인 보좌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Or just set a million alarms on my phone.
아니면 내 전화기에 100만 개의 알람을 설치하든지.
So now, I just need to remember where I put my phone.
그러면 이제 나는 전화기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건망증이 심해요.
I'm so forgetful.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s it going?
Not too bad. Just trying to remember where I put my keys. I swear, I'm so forgetful lately.
I know the feeling. I once spent some time searching for my phone while I was actually talking on it.
Sometimes I walk into a room and completely forget why I went in there. Just stand there like, what am I doing?
Been there too. And then you start retracing your steps, hoping it will jog your memory.
I think I need a personal assistant just to keep track of my life. Or just set a million alarms on my phone.
So now, I just need to remember where I put my phone.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m so forgetful.
나는 건망증이 심해요. 깜빡깜빡한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